오늘은 만남, 그 뜨거운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유년부를 담당하는 한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주일날 설교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였어요. 얘들아,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지 아니? 라고 질문하자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손을 들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사님, 저 알아요.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요. 또 다른 아이는 전도사님, 저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또 어떤 아이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돌아가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라고 성경 구절까지 인용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이 저 뒤에 앉아있는 한 명의 아이로부터 나왔는데요. 그 아이는 다른 친구들의 대답이 끝날 무렵 손을 탁 들더니 한숨을 깊게 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휴, 그러게나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영특한 대답을 제가 마음에 지금까지 두고 있는 이유는요, 사실 너무 맞는 말이기 때문이죠.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어떠한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 아이의 그러게나 말입니다의 대답이 마음 깊이 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 겸손하며 자신을 낮추는 대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왜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 때문에 돌아가셨을까 누군가 묻는다면 그러게나 말입니다의 대답으로 평가를 할 수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바로 사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사울이 바울되는 과정이 그려져 있는 본문인데요. 기도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설교의 제목처럼 만남이 축복이 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가말리엘 1세 문하생, 지금으로 말하면 엘리트들 중에서도 최고의 교육을 받은 자였죠. 이렇게 똑똑한 사울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을 뿐 아니라 전통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더욱 특심, 열심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사울의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레리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쓴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책의 부제목은 현대의 바리새인 신앙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요,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유대 세계에서 막장 캐릭터가 아니었다. 율법과 규례들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몸으로까지 지켜내고,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의 대상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자들을 비유로 또는 직언으로 혼내셨던 예수님이 더 난감한 인물이 아니었을까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요, 동시에 진짜 바리새인의 문제는 그들의 신앙의 열심에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신앙의 열심은요,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네, 있어야 합니다. 물론이죠. 그런데요, 전제가 있습니다. 나와 누구 사이에만 있어야 됩니까? 바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만 있으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문제는 나와 사람들, 나와 신앙생활하는 나의 공동체 사이에서만 있으려고 하니 그것이 자꾸 어긋난 열심이 되어서 결국 나를 높이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신앙생활 좀 했다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며 정죄하며 그런 열심으로 번지게 하는 것이 당시 바리새인의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의 신앙의 열심이 아닌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의 열심이 있는 신앙생활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사울도 이렇게 신앙의 열심이 누구보다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열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벗어난 관계 속에서의 신앙의 열심은요, 공동체를 위협하게 됩니다. 예수를 올바로 믿는 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열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사울은 이 그릇된 열심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2절에 보시면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다메섹에서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스데반의 순교 후에 박해가 시작되자 그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도시들과 나라의 피난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곳이 다메섹이었죠. 사울은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특히 다메섹이라는 이 지역의 특징은요, 여러 교역로가 있어서 다메섹과 로마 제국 도시들을 연결했기 때문에 사울은 이 다메섹의 기독교인들을 뿌리 뽑아야 기독교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으로부터 다메섹까지는 북으로 240km, 약 14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가 아닌 곳에서 나온 그릇된 열심은요, 240km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남녀를 막론할 정도로 약자를 보호하는 긍휼의 마음도 없고 복음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왜 사울은 이렇게까지 했던 것입니까? 사울이 걸었던 그 길은요, 로마 제국이 만든 왕의 대로라 불리는 킹스 하이웨이였습니다. 지금도 그 길의 명칭으로 있지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 다메섹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송하게 되면 그는 자신이 왕 같은 킹, 왕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바로 영웅으로 등극할 수 있는 일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그에게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출세의 길이었어요. 다이렉트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없고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원하는 열심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자신의 킹스하웨이를 걸어가기 위해 혈안된 채 그 달콤한 이 땅에서의 성공만을 위하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제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음에 빚진 우리들이 진정 고백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의 고백처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 여러분들의 고백되어서 여러분들이 걷는 길이 여러분들만의 킹스 하이웨이가 아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로 거듭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그가 추구했던 킹스 하이웨이가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아니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던 그에게도 삶이 변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지요. 함께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3절 말씀에 나온 만남, 그 뜨거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길 간절히 기도하였는데요.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사울이 무엇을 하다가 이 사건을 경험합니까? 길을 가다가. 이 길은 성공의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 길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그에게는요 늘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해하였던 그냥 일상의 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상의 길을 주님을 만나는 아주 특별한 길로 바꾸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죠? 다메섹에 이르기 전에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환상 중에 주님을 경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7절에 아나니아의 입을 통해 무엇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 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울도 이 사건에 대해 나중에 바울이 되어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영어 성경에는요 appeared, 나타나셨다라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써져 있는 것으로 보아서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복음이 그 앞에 나타난 것이죠. 복음의 진리를 그가 맞닥뜨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만났을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내 자아가 죽습니다. 내 혈기가 죽습니다. 사울도 보십시오. 복음을 맞닥뜨리자 기세등등한 그가 땅에 엎드려집니다.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았고 자신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을 것 같던 그의 기세도 복음 앞에 다 꺾이고 만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그의 삶에 복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복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되는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강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자아가 강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도로 인하여 주님 앞에 엎드러지는 것,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생에 단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주중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하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은요,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고, 5절에 나는 예수다, 이 말씀을 뒤로 사울은 주님과의 대화가 종료가 됩니다. 상상을 해보면요, 사울이 무슨 말을 그 앞에서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예수다, 이 말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네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이룰 자가 있을 것이다, 그 명령 앞에요 묵묵하게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울은 당시 최고의 지성가였고 예루살렘 밖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람이었고, 그의 잘남과 똑똑함으로 인하여 부족할 게 없었고 누구에게 명령을 받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그의 주도권이 완전히 주님께로 넘어가게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가 한 일은 딱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11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하는 중이니라?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상태,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만남 뒤에 그는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회심하고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주님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재건하는 일, 리빌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사울이 경험했던 주님과의 관계를 재건하게 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은 성공만을 위한 욕망,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주인 되어 그 킹스 하이웨이를 걷다가 이 세상의 주인 대신 진짜 킹, 진짜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 왕이 친히 그 길에 나타나신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요, 2절에 사울이 핍박하고 결박하려고 했던 그 돌을 우리 주님은 사울이 평생 따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도로 바꾸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지만 저 예배당 문을 나가서부터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킹스 하이웨이를 쫓아 걸어가고 있지 않았는지.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이제 이렇게 바뀌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내가 주인된 모든 건 내려놓고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걷고 있는 그 길에 나타나셔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힘으로 볼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사울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그의 정체성을 바꾸시는데요, 다 같이 15절과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길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그의 정체성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것은 원어 성경으로 보니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잡으시고 사용하는 도구라는 것이지요.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할 때 그 도구에만 초점을 맞춰서 아,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 잘 살아야겠다, 스스로 노력하며 뭔가 잘 해봐야겠다라고 노력하고 다짐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설교 초반에 나눈 것처럼 그릇된 열심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지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서 그래요. 바로 우리가 도구라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전에 그분의 손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다라는 정체성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무엇이 되겠습니까? 힘을 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잡고 계시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만난 자의 큰 축복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 주님의 손에 내가 쥐어져서 사용되어지는 삶을 산다면, 그것도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사용되어진다면 그 인생의 가치는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가장 귀한 값으로 매겨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가 이렇게 주님과의 만남, 그 뜨거운 축복을 누리며 택한 그릇으로 사십시오 라고 끝내면 가장 좋겠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16절까지 이어지죠. 많은 성도님들이 이 16절을 빨리 넘겨서 읽으려고 합니다. 왜요? 부담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16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갑자기 마음에 부담감이 확 다가오시죠. 마스크를 써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얼굴이 시무룩해지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부르심 안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편안함이 아니라 헌신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누구누구야, 내가 너의 고통의 문제를 제거해 줄게 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야, 힘들지만 그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주어가 누구입니까? 주어.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로 하나님이 보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그 사람이 받을 고통받을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면 그것은 진짜 절망과 낙심과 고통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면요, 그것은 함께 하심의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사울이 바울되어 복음의 역군으로 사용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의 일상에서 그 길을 걷다가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축복,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